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러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 새벽 공기를 뚫고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아멘. 어제 오늘 본문은 모세가 고별 설교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정복했던 이야기를 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홍해에서 호렙산이라 불리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바란 광야를 거쳐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땅 코앞까지 오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 보고를 듣고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다 죽는 시간이 그로부터 38년이 걸린 것이죠. 동시에 성인이 되기 이전에 출애굽 2세대들과 38년 동안 출생했던 자녀들이 광야 38년을 통해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8년의 광야 시간은 불신앙은 죽고 신앙이 견고해지는 시간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갖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시온과 옥의 정복을 통해서 정복 또는 승리를 관통하는 원리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승리의 원리를 돌아보고 우리도 그 원리를 붙들어 승리하고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장에서 3장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큰 두 나라가 나오죠. 하나는 아모리 족속의 나라인 헤스본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인의 나라인 바산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모리 족속의 나라인 헤스본을 점령하고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과도 싸우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과 바산을 공격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길을 좀 내달라. 그리고 먹을 것을 좀 팔면 우리가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이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무장하고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이 산 앞기로 유명한 민족인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헤스본을 완전히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먼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신명기 2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시온과 그의 땅을 믿음의 세대들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넘긴다라는 말은 넘김을 받은 자에게 권한과 처분을 위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위임했기 때문에 가서 차지하고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했고 사나운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을 완전히 섬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믿음의 원리는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불순종으로 38년간의 광야 생활로 멸망한 1세대가 있는 반면에 38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순종과 믿음을 배우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2세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인 출애굽 2세대는 약속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아무리 사납고 평화로운 제안을 듣지 않고 또 타협을 모르고 무자비하게 전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총력전을 펼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니까 방어를 넘어 공격을 하게 하시고 적을 완전히 섬멸하는 대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를 통해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승리 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단 동편으로 바산 지역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다시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리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멘. 지도를 만약에 생각해 보신다면 바산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하러 에드레이라는 지역으로 출정을 나왔는데 이 바산 지역은 북동쪽입니다.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 그것도 북동쪽 헬몬산 밑으로 해가지고 있는 광활한 지역이 바산 지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드레이라는 지역에서 지역까지 먼 거리를 원정으로 나와서 지금 공격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죠. 근데 바산이라는 나라의 옥, 이 왕은 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파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아멘. 바산왕 옥의 침대가 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로는 지탱할 수 없는 거구다. 그래서 튼튼한 철로 만들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길이, 즉 세로의 길이가 아홉 규빗입니다. 열 규빗이면 4m 50cm인데 아홉 규빗이니까 4m 5cm겠죠? 보통 침대가 2m 정도인데 길이가 여기는 지금 4m 5cm.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두 배 가까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너비를 보면 가로의 길이는 네 규빗이니까 1m 80cm입니다. 즉 킹 사이즈 침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등치가 엄청나게 컸고 한 두 배 정도의 등치에 키도 두 배 정도가 되는 거구의 거인이 바로 이 바산왕 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거인이 온 민족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온다. 얼마나 두려운 현실이냐라는 것이죠. 1세대들이 아낙자손의 키와 덩치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 두려워했었는데 믿음의 세대들도 이 현실만 봐서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2절과 3절을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헷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인 바산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옥과 옥의 백성과 옥의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헷스본 왕 시온에게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것처럼 똑같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첫 번째 승리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승리를 통해서 원리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승리보다는 두 번째 승리가 훨씬 더 큰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나운 족속인 헷스본 왕 시온은 첫 전쟁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고 처음으로 호전적으로 선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인 바산왕 옥이 이끄는 군대의 사이즈와 나라의 크기가 헷스본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해서 쟁취한 바산이라는 나라의 규모를 한번 보십시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는 견고한 성읍만 60개로 구성되어 있었고 성읍 없는 고울은 심히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산한 옥을 치러 갈 때 아마도 마귀는 첫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두 번째 전쟁도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우리에게 의심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거야 규모가 작은 거니까 그렇지. 헷스본 왕 시온은 어쩌다 이긴 것이 아니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산한 옥의 규모를 봐라. 견고한 성읍만 60개다. 또 많은 성읍들이 있는 대국인데 게다가 바산왕 옥은 거인이라는 것이죠. 전혀 규모가 다른 큰 전쟁, 첫 번째 전쟁이야 그냥 처음이니까 작은 규모니까 이길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 바산왕 옥은 규모가 다르다. 거인이 이끈다. 60개의 견고한 성읍과 또 많은 성읍이 있는 엄청난 대국이다. 너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의심을 던져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승리를 관통하는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큰 전쟁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은 규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면 완전한 섬멸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서 또 한 가지 명령은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헷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아멘.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보고 문제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아라면 이 갓난아기까지 포함하는 인원일 텐데 왜 이렇게 무자비하시느냐, 아기까지 죽이라는 명령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시작은 미약한 아기라고 할지라도 남겨두면 자라서 신앙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들은 다 진멸했고 가축들과 전리품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선 왕 옥에게서 얻은 땅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아멘. 요단 동편 땅은 아르논 골짜기 즉 사해 부근에서부터 헐몬산 즉 이스라엘 최북단까지 광활한 땅을 빼앗게 해 주신 것이죠. 평원의 모든 성읍 즉 비유권 땅을 주셨고 길르앗과 에드레이까지의 넓은 땅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이 두 가지 큰 승리를 회고하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적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사납고 유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쳐서 정복하라 진멸하라 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렇게 진멸하게 되는 큰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산왕 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규모가 훨씬 크고 거인이 주는 압도적인 비주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위축될 수 있지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거인도 물리치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큰 승리 속에 나타난 원리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곡차곡 정복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 19절 20절을 읽어드리면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들이 쳐 죽였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은혜는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 2세대들의 승리를 관통하는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승리를 관통하는 원리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철저히 믿고 순종하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반대와 모함과 공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세어도 또 내가 평화의 손을 내밀어 싸우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 공격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이 두 가지 사건을 두 가지 승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을 읽어드리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이 13바퀴 돌고 있는 동안에도 왜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공격하지 않고 그 안에서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선제 공격했던 두 나라 헤스본 그리고 바산이 완전히 섬멸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 우리 성이 견고하니까 문 걸어 잠그고 우리는 지키면 우리가 최소한 공격은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승리의 원리를 주시고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는 두려움을 주시려고 시온과 옥을 물리치게 한 사건을 볼 때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승리의 원리는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불신앙이 죽어야 됩니다. 출애굽 2세대와는 반대 행보를 걸었던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시온과 옥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어깁니다. 사실 출애굽 2세대들보다 더 큰 명령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신 셈입니다. 족속들을 남녀노소 다 진멸하는 것에 더해서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대적만 죽이면 되지. 왜 저 아까운 소와 양과 뭐 가축들을 다 죽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부분적인 순종, 다른 말로 불순종을 그가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는데 사울 왕은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항변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순종한 것이 아니냐고. 좋은 소와 양과 가축 조금 살린 것은 그냥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약간의 불순종, 1%의 불순종도 부분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순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부분적인 순종밖에 하지 못했습니까? 불신앙이 사울왕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신앙이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은혜만을 철저히 붙들 수 없고 철저한 순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출애굽 2세대들의 광야 38년과 같은 믿음이 견고히 자라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철저하게 나에게 원인이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시온과 옥을 물리침으로써 승리의 원리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라는 원리를 주시고 동시에 가나안 일곱 족속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방해와 공격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과 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평화의 제스처를 보냈을 때 그냥 돌려보냈다면 요단강 서편 땅인 가나안 땅만 정복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강하게 그들이 저항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시려고 생각지도 않은 땅을 보너스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함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감사의 기회로 은혜 붙드는 기회로 삼아야지 불평의 재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출애굽 2세대들은 은혜 붙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파나소닉 창업자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난관을 탓하지 않고 난관을 딛고 도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탓으로 돌리는 핑계 대신에 덕분으로 돌리며 드림돌로 삼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는 어렸을 때 가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못했다, 가난 탓에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가난 덕분에 자립심을 배웠다고 합니다. 무서운 해석이죠. 두 번째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공부를 못한 탓에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는 배우지 못한 덕분에 자꾸만 배우려는 태도를 가졌다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얻었다, 그래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약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몸이 약한 덕분에 항상 건강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95세까지 장수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시각은 탓하는 핑계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하고 어떤 난관도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환경 탓에, 그 사람 탓에 상황이 어려워졌다라고 말하지 말고, 난관 덕분에 배우고 깨닫고 더 주님의 은혜를 붙들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대급 2세대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원인이 내게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시키려고 광야의 38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승리를 관통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출애굽 2세대처럼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광야의 시간을 통해 불순종이 다 죽고 믿음이 견고히 자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더 이상 우리 입 밖에 나오지 말게 하십시오. 환경 탓에 이 모양이 되었다는 원망과 불평으로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덕분에 인생이 되십시오. 어려운 난관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